AWCA와 행복 찾기. 안녕하세요. 행복 찾기 진행을 맡은 AWCA 사무총장 지미경입니다. 9월 20일 주말 아침입니다. 하늘은 더 맑고 바람은 가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도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이 반짝반짝합니다. 9월이 주는 이 에너지 받으시면서 활기찬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 찾기 시작합니다. 세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C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상담 편지가 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70이 넘은 시민권자인데 노후를 대비해서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소셜 시큐리티로 월 2,800불과 월 2,000불씩을 받고 있고 자택도 소유하고 있고 은행의 CD로 7만 불을 가지고 있는데 부부일 경우와 독신일 경우의 차이점 그리고 유불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대비해 보려고 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민권자이고 70이 넘으신지 그러니까 지금 노후에 메디케이드 신청을 지금 미리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메디케이드는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소셜 시큐리티로 남편은 2,800불 받고 있고 본인은 2,000불 받아서 두 분이 합한 소셜 시큐리티가 4,800불이 되니까 레귤러 메디케이드의 자격은 없습니다. 자격은 없고 그 다음에 은행의 CD에 7만 불이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레귤러 메디케이드의 자격은 두 부부 합한 은행 자산이 6천 불 미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를 생각하고 있고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가 어떻게 신청이 되고 어떻게 워킹을 해야 되는 건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두 분이 메디케이드를 사전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하는 얘기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는 필요할 때 롱텀 케어를 받아야 할 때 그러니까 만성질환에 의해서 생활을 곤란하든지 아니면 널싱홈 가야 된다든지 또는 그 홈케어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케어를 받아야 할 그때에 신청하는 것이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건강할 때는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신청하려고 합니다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니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를 신청을 할 때는 시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뉴저지로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한 달의 수입이 개인의 인컴이 1,901불 미만이래야 됩니다. 왜 개인이냐고 그러면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를 받아야 할 경우 그러니까 롱텀 케어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되면은 개인이 홈케어를 받아야 된다든지 개인이 널싱홈을 가야 된다든지 혼자의 그 상황이 돼요. 그래서 개인의 해당되는 필요로 한 사람의 개인의 인컴만 따집니다. 그래서 2,901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두 분 다 한 분이 2,800불이고 한 분은 2,000불이니까 인컴으로 봐서는 각각 롱텀케어 메디케이드의 자격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신청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의 자산이 두 부부일 경우하고 싱글일 경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부일 경우에는 은행에 자산이 있는 대로 다 필요로 한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필요로 한 사람에게 해당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7만 불이 CD에 있다고 그랬죠.
네.
이 7만 불이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필요로 한 사람의 자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 은행 부부 공동 소유 아니고 개인 이름으로 돼
있어요. 개인 이름으로 돼 있거나 공동 소유로 돼 있거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부부가 돼 있으면은 자산은 전부 공동 소유가 된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일 경우에 하고 두 부부일 경우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분은 지금 그것도 좀 사전에 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예,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의 인컴하고 그 다음에 자산, 그 은행의 자산이 2,000불 미만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집이 있다고 그랬는데 집이 이제 개인이 혼자 살 경우에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집도 역시 자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혼자 산 사람이 노르싱홈을 가야 된다면 그 은행의 7만 불 자산 때문에 롱텀케어 메디케이드에 자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집도 또 혼자일 경우에는 그 집이 은행의 자산으로 스펜드다운 할 수 있도록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일 경우에는 그렇고 만약에 두 부부일 경우는 그 롱텀케어 메디케이드 신청을 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인컴은 개인 인컴을 따지지만은 자산은 첫째 가지고 있는 집은 커뮤니티에 남아있는 스파우스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롱텀케어 메디케이드 신청하는 사람의 자산은 계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 있는 7만 불의 자산은 새로운 메디케이드 법에 의해서 커뮤니티에 남아있는 사람의 생활 수준 극빈자가 되지 않는 것을 않도록 방지해주는 법이 있잖아요.
네.
그 법에 의해서 자산이, 은행 자산이 3만 1000불에서부터, 미니멈 3만 1000불에서부터 맥시멈 15만 7000불까지는 커뮤니티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이양하도록 돼 있, 이양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7만 불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7만 불 다 커뮤니티에 남아, 집에 남아있는 부인이면 부인, 남편이면 남편, 그 스파우스에게 이양을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집은 물론 커뮤니티에 남아있는 사람이 차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노르싱홈 가는 사람이 그 은행 자산도 제로가 되고 또 집 재산도 커뮤니티에 남아있는 스파우스에게 주고 해서 롱텀케어 메디케이드에 자격을 받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일 경우하고 혼자일 경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켜서 뭐 집을 뭐 아이들한테 유산으로 준다든지 또는 리빙 트러스트를 주어서 사전에 조치를 한다 뭐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일단 리빙 트러스트로 그 법적인 조치를 하게 되면은 그 시점부터 5년이 백체크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5년 동안은 메디케이드 신청을 롱텀케어 메디케이드 신청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부부가 살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쓰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메디케이드가 비용 회수를 하는데 비용 회수의 대상, 집을 상대로 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다가 이제 린을 걸어서 비용 회수 작업을 하는데 이때 혼자 살 경우하고 두 부부가 살 경우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가 살 경우에 집이 만약에 남아있다면 그건 그 즉시 메디케이드 회수에 해당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부부가 살면서 한쪽 부부가 집에 살고 있다면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때문에 롱텀케어 메디케이드 회수가 중단됩니다.
네.
예. 그다음에 또 그 집에 21살 미만의 자녀가 2년 이상 살고 있으면 또 역시 메디케이드 회수가 중단됩니다. 그다음에 22세 이상이 돼도 연구장애인, Social Security Disability를 받고 있는 자녀가 그 집에 살고 있으면은 또 메디케이드 회수에 중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세 이상 자녀일지라도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그 집에 살면서 부모를 케어해 줌으로써 널싱홈 가는 것을 방지하는 기간,
네.
예방하는 기간이 2년 이상이 되면은 또 역시 메디케이드 회수가 중단이 됩니다. 이렇게 메디케이드 회수에 중단되는 여건들을 알아가지고 대비를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부부 중에 이제 한 분이 널싱홈 가시고 커뮤니티에 남아있는 스파우서가 혼자 살다가 외롭고 그러니까 그냥 그 집을 팔아요.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 자녀 집에 들어가 살았을 경우, 이런 경우에 뭐 남아있는 스파우스는 건강하게 산다고 네. 했을 때 집을 팔았잖아요.
예.
이랬을 때 나중에 메디케이드 회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집에서, 그 집에서 커뮤니티 스파우스가 그러니까 미망이니 네. 계속 살고 있을 때는 지장이 없습니다.
네.
살고 있는 한 또 그분이 그 미망이 돌아가시는 한 돌아가실 때까지는 아무 액션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을 팔 경우에는
네.
팔 경우에는 메디케이드 회수가 즉시 착수가 됩니다.
아.
그래서 팔지 않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요.
네.
예,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집을 요즘인지 많이 생각하는 대로 리빙 트러스트로 해서 자녀들한테 줘버린다.
네.
예, 그렇게 되면 그것도 또 5년의 백체크에 해당이 되면서 메디케이드 회수의 대상이 될 경우도 있고 대상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일리버카블 리빙 트러스트일 경우에는 메디케이드 회수의 보호를 받습니다.
네.
그러나 리버카블 취소 가능한 그 리빙 트러스트일 경우에는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빙 트러스트를 해야 할 경우에는 전문 메디케이드 변호사를 통해서 조치를 해야 되죠.
네.
그러기 전에는 그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상담 내용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사시다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 AWCA가 여러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201-862-1665로 하셔서 전화 상담 내지는 상담, 대면 상담 가능합니다. 예약하시고 오시면은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는 2년 전 제가 65세일 때 70세의 남편과 재혼을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가 지난달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남편은 소셜 시큐리티로 월 1200불을 받고 있었고 저희는 은행 자산도 없었고 파타임 일로 생활하고 노인 아파트에 있습니다. 저는 영주권 5년 차입니다. 지금 제가 받을 수 있는 베네핏 혜택을 알고 싶습니다.
재혼을 하셨는데 남편이 돌아가셨구만요.
네.
이렇게 사고에 의해서 돌아가실 경우는 상당히 경우가 다릅니다. 이분이 이제 2년 전에 65세 때 재혼을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67세지 않겠어요?
네.
남편은 72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소셜시큐리티로 1200불을 받고 있고 부인은 아마 소셜시큐리티일 말이 없으니까 소셜시큐리티에 해당이 안 되는 분 같아요. 영주권 뭐 지금 5년이라고 했습니까? 영주권님 부인이 5년이니까 소사시키에 해당되는 분이 아니죠.
네.
그런데 부인은 현재 지금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남편이 받고 있는 메디케어 크레딧에 의해서 지금 메디케어를 받고 있을 겁니다. 지금 말은 안 했는데 메디케어는 부인이 받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대개 이제 부부간의 소사시키지 베네핏을 받으려면은 기본적으로 두 부 10년 이상 같이 살았어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예외가 있습니다. 재혼을 해서 9개월 사고로 인해서 급한 사망을 할 경우에는 사는 기간이, 결혼한 기간이 9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이 9개월 이상이 되면 이제 미망인으로 정식 베네핏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남편이 받고 있는 소셜시큐리티를 100%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본인 소셜시큐리티가 없으니까. 만약에 본인 소셜시큐리티가 있으면은 두 소셜시큐리티 중에서 높은 곳을 타잖아요.
네.
미망인이. 그러나 본인 소셜시큐리티가 없기 때문에 남편이 타고 있는 1200불을 그대로 다 타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인은 이제 메디케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있고 소셜시큐리티 1200불을 남편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노인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했으니까 두 분이 살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나머지 미망인이 그 아파트에 살 권한이 있죠. 그래서 그 노인 아파트에 계속 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이 지금 65세가 넘고 영주권 5년이, 금년이 영주권 5년이라고 하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메디케이드, 레귤러 메디케이드의 자격권 내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만약에 재산이 없고 소셜시큐리티 남편 것 1200불만 타고 있다면은 레귤러 메디케이드의 자격이 있습니다.
네.
그럼 레귤러 메디케이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메디케어도 있고 메디케이드도 갖게 되는데 이제 1200불밖에 없으니까 페더럴 포버티 급빈자 자산의 미만 아래잖아요.
네.
그래서 SSI 자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SSI 자격은 시민권자가 돼야만이 되는 거니까 SSI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레귤라 메디케이드 자격은 있습니다. 그 다음 영주권 5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부수스탬프 자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부인은 소셜티키 이제 남편 거 1200불,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 다음에 부수스탬프, 이렇게 혜택을 가지고 노인 아파트에서 혼자 사실 수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은 이제 이렇게 재혼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연세가 들어서 재혼을 하시는 경우에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재혼해서 부부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가 있어야지 이런 베네핏이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미국에는 호적등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네.
혼인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혼인신고는 이제 타운에 자기가 살고 있는 타운에 되게 신고가 되는데 혼인신고가 되든지 또는 일을 같이 두 부부가 할 경우에는 세금 텍스 리턴 보고를 같이 조인트 텍스 리턴을 10년 또는 그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부부로 인정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는 혼인신고를 했다고 보면은 사실은 타운에 그 뮤니시팔 타운에 가면은 혼인신고가 돼 있으면 그걸 갖다 카피해서 하면은 제출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도 사시다가 갑자기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AWCA의 상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WCA는 뉴저지 볼겐 카운티 틴에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 전화 201-862-1665입니다. 특별히 프랭클리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전화하시면 매주 화요일 전화 또는 대면 상담 가능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블리세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S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AWCA는 2025년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 서비스를 하는 공식 기관으로 KCS와 공동으로 의료보험이 없는 분들께 무료로 보험 가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갱신이나 가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201-862-1664로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경아 의학 영양학 박사님과 함께하는 AWCA 건강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9월 건강 프로젝트 오늘은 어떤 것으로 저희가 토픽을 할까요?
네,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면 좋을지 학원도 보내시고 많은 투자를 하실 텐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두뇌가 건강 해야지만 공부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두뇌가 필요로 하는 음식이 어떤 부분들이고 어떤 영양소가 우리 두뇌를 똑똑하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 박사님이 꼽으시는 가장 두뇌에 도움 주는 네. 영양소 첫 번째는 뭘까요?
저는 그 삼총사 중에 네. 그 첫 번째가 오메가3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오메가3. 네,
일단 이 구성 성분이에요. 뇌에 네, DHA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DHA, EPA 이런 오메가3 지방산이 뇌의 신경막 구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뇌의 구성막에 이게 좀 부족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인지 기능이라든가 아니면은 ADHD라든가 이런 거하고 관련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오메가3가 그러면 영양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네.
저희가 어떻게 섭취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를 좀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생선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견과류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연어라든가 고등어라든가 참치, 호두, 아마씨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메가3를 보충했었을 때 기억력이라든가 집중력이 좀 향상된다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음식을 많이 줄 수 없다면 이런 보충제를 이용하는 부분들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메가3, 그 다음에 삼총사라 그러셨는데 네. 그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바로 철분입니다. 철분.
아, 철분이요?
네네네. 네. 이 철분 하면은 뭐 임산부만 먹어야 되나 할 텐데 그렇지 않고요. 이 산소 운반을 할 때 되게 중요한 영양소가 이 철분이고 에너지 대사에도 필수적인 거라서 이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저하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분이 부족한 친구들 보면은 좀 주의력이 산만하거나 때로는 지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응 속도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분이 뇌의 에너지이자 신경 전달 물질이자 이게 신경 세포의 수초를 형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 충분히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삼총사 중에 마지막일 텐데요. 어떤 영양소가 네. 있나요?
이제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아.
네, 비타민 D는 어떻게 보면은 영양제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그릇이 큰 호르몬 같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신경세포뿐만이 아니라 면역력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성인병으로 진전되는 부분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했었을 때 학습능력이라든가 기억력이 감소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하고는 기억력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성인이 되어서도 뭔가 깜빡깜빡하거나 내가 요즘 최근에 들어서 기억력이나 주의력이나 이런 뭐 인지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 했을 때에는 네, 이런 비타민 D의 섭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D는 칼슘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뼈 건강에도 성장에도 관련이 되어 있고 또한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은 잠을 잘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수면에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신경도 보호해주고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면역 중에서도 항염 작용을 하고 뇌의 기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비타민 D를 꼭 섭취할 것을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린 학생들도
네.
어른들은 많이 먹는데 이 네. 오메가3 보충제라고 그러죠?
네네.
먹어도 돼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론 항상 그 혈액 검사를 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고 또 이렇게 넘치는가를 봐야 될 텐데요. 최근에 보면 오메가3 지방산하고 청소년 어린이의 인지력에 관련된 연구 논문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 보충제를 적당량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적당량을 섭취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영양제 도 뭐 맛도 좋고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면은 이렇게 좀 서플리먼트 하는 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두뇌 영양소 삼총사 오메가3에도 철분 비타민 D를
네.
한 번에 네. 한 끼에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뭐 식단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내가 우리 아이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수험생들 그 공부를 할 때 필요하거나 집중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비타민 B군인데요. 이런 비타민 B군과 또 오메가3 이게 다 한꺼번에 들어있는 식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현미, 돼지고기, 콩이나 견과류, 그리고 우유, 치즈, 뭐 계란, 뭐 시금치, 닭가슴살, 뭐 참치, 버섯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바나나 뭐 우리가 뭐 아침에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아스파라 아스파라거스라든가 쇠고기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생선 조개류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집중력을 해야 된다, 뭔가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신경전달 물질을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데 이 아세틸콜린과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게 계란입니다. 그래서 계란하고 또 브로콜리나 콩을 이용해서 아침 식사로 먹게 되면은 사실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만약 우리 아이가 뭔가 초조해하거나 불안하거나 또 이렇게 좀 그렇다 이랬을 때는 오렌지라든가 통곡물이라든가 견과류를 먹는다면은 이노시톨이라는 성분들이 세포막을 구성을 안전하게 하면서 이 불안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눈 건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비타민 A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A의 그 전구체가 바로 베타카로테인인데 이 베타카로테인은 이 노란색 채소, 뭐 당근, 호박, 고구마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나 호박을 이용해서 아침 메뉴를 이용하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비타민 D는 물론 햇볕만 보더라도 충분히 합성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뭐 우유 중에서도 이렇게 잘 보면은 비타민 D가 강화된 요거트나 우유, 치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거를 이용하시거나 계란 노른자에도 많이 들어가 있겠고요. 그리고 생선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 번씩 이렇게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쑥쑥 잘 자라야 되기 때문에 뭐 칼슘이 좀 충분한 우유, 치즈, 두부, 멸치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아연을 잘 먹어야 우리가 면역이나 성장을 잘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나 견과류, 굴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예, 콩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식단으로 한다면은 아침에 계란을 이용한 토스트, 거기다 우유 한 잔이나 아니면 요거트를 먹어도 좋겠고요. 아니면 뭐 여기 블루베리가 들어간 요거트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볶으실 때뭐 시금치나 버섯 이런 게 들어가면 훨씬 더뭐 비타민 B군과 콜린, 베타카로텐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식으로는 이 바나나하고 그 아몬드를 한줌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에너지를 줄 수도 있고요, 바나나에서. 그리고 아몬드가 비타민 B2와 B7, 아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뭘 싸줄까 이렇게 걱정이 되시면은 닭가슴살 이용하셔도 좋겠고요. 닭가슴살에 현미, 브로콜리, 당근, 호박 이런 것들이 들어간 샐러드 이렇게 준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두뇌에 영향을 주는 삼총사 오메가3, 철분, 바이타민 D를 중심으로 해서 자세한 얘기해 주셨는데, 집에서 쉽게 따라서 할수 있는 식단도 알려주셨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WS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 기관인 AWS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AWCA는 2025년 오바마 케어 보험 가입 서비스를 하는 공식 기관으로 KCS와 공동으로 의료 보험이 없는 분들께 무료로 보험 가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갱신이나 가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201-862-1664로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tastes like time. A fleeting moment, a fleeting rhyme. Oh, autumn, whisper soft and low. Tell me where the seasons go. Paint the sky